이 성경에는 이 윤리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윤리책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하는 목적을 둔 신앙서적이 되겠지요. 분별을 못하면은 우리 참그 이해가 안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은 윤리적으로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죠?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비유를 꼽으라고 하면요. 아마 이 비유가 1순위로 꼽힐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싶어요. 그죠?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아주 진지하게, 아, 이거는 뭔가 누가가 당시 예수님 설교를 좀 잘못 듣고 기억을 정확히 못 해갖고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위험한 발상이겠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또는 이해를 못한다고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우리 대상만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1절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장소는 안 나와요. 지금 어디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해요. 그죠? 14절에 보니까요. 이 설교를 듣고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청중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들은 사람은 그보다 많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우리 교인들을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고요. 영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갈보리 교회라는 공동체. 제 설교에 가장 직접적인 청중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만 듣는 거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그막 온라인에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도 가끔 들어요. 듣고 저한테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예전에 막 여행차 막한 번씩 두 번씩 갔다 왔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피드백을 주세요. 한국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피드백은 아닙니다. 막 비웃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좋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도 때때로 피드백이 옵니다. 제 요즘 이제 저기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좀 설교를 하러 자주 갔는데 그 교인들도 막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왜 요새는 설교, 목회 칼럼을 안 쓰시냐고. 그 칼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쓰시라고 하긴. 그러니까 제 직접적인 청중은 사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데, 듣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비유, 제자들이 직접적인 청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만 들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비웃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죠? 다행히도 저는 이제 예수님과 달리 뭐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적은 잘 없습니다. 그런 건참 감사해요. 아, 물론 저도 이제, 아,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상처받으라 한 소리인데 그건 받아야지. 그죠? 그거는 아주 딜리버리가 탁월했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소리인데 그건 받아야지. 그죠? 아무튼 직접적인 청중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를 이미 따르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당시보다 지금 2000년이나 흐른 오늘날 이해된다는 것은 사실 그뭐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우리는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정확한 고용 관계, 사회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에 그 되게 유행했던 책이었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사피언스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유발 하라리 보셨는지 묻지 않을게요. 제가 지난번 아카데미 할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책 이야기 할때 보셨나 묻지 말라고. 아카데미 때 이번에 아카데미 소수였는데 소수라서 그런지 막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 다들. 이제 만만해졌다 이거겠죠. 그죠? 묻지 않을게요. 이 사피언스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과학혁명의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근대가요, 중세까지의 1000년이 넘는 시기보다 훨씬 더 급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보다 지금 이제 모차르트가 한 250년 전 사람이거든요. 한 1750년대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모차르트가 우리가 한 200년 정도 차이 나고, 모차르트보다 한 900년 전이 아마 우리로 따지면 고려, 그죠? 고려 건국 901년이니까, 그 궁예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왕건이 자고 일어났는데 900년 뒤에 모차르트 방에서 눈을 뜬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야, 900년 뒤에 눈을 떴으니까 뭐이 모차르트의 그 비단 옷 같은 거,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그죠? 그게 외국이야 눈 떴는데 그죠? 그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900년의 세월을 극복해야 되고 또 외국인데 여러분 그 충격이 클까요? 안 그러면요 모차르트랑 우리랑 한 200년 차이 나거든요. 모차르트가 눈을 뜨는데 비행기 안에서 눈을 뜬 거예요. 막 시리가 이야기하고 있어. 아, 당신의 노래 취향은 이런 취향이군요. 당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드립니다. 막 베토벤 음악 막 나오고 있고. 테레비 보니까 뭐 인간이 뭐 하여튼 다음에 화성에 갈 거래.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900년 뒤에 깨어난 왕건이 충격받을 것 같습니까? 200년 뒤에 깨어난 모차르트 충격받을 것 같아요. 이 유발 하라리의 답변은요. 그거라는 겁니다. 200년 뒤에 깨어난 이 근대의 차이를요. 이 몇천 년의 인류,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가 최근 근대 몇백 년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속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과학혁명이라는 겁니다. 과학혁명. 우리가요. 이런 과학혁명의 힘을 우리가 지금은 쭉 끝에 서 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뒤집어 간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이런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속도를 뒤집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2000년 뒤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충격은 사실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고스란히 이해하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신학은 끝이 없습니다. 온 세계에 신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생도 얼마나 많고 신학자들도 얼마나 많고 그들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논문을 써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논문이 기존에 있는 학설을 그대로 뺏겨 써내면 그게 논문이 통과가 됩니까? 새로운 학설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해석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끝없는 새로움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신학이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정초되어 있으면요 애초부터 신학은 몇백 년 전에 중단되었어야 했어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발견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이해해본다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참 이런 비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데요. 아무튼 1절을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횡령인지 아니면 자기 돈 아니고 회사 돈이다 싶으니까 낭비를 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돈이다 싶으면 팁을 줄 때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요. 법인카드다 싶으면 팁도 후하게 주고 예. 우리 그렇게 쉽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집에서는 이면지 쓰면서 밖에서는 막 코팅까지 다 하고 그죠? 예.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청지기는 전문기술직이었어요. 전문기술직을 가졌던 사람이요. 해고를 당하고 그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들 있잖아요. 뭐 그걸 제가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 필요 없는 막노동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잘려도요.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해고나 실직이 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딱 보고요. 이제 저는 그 보딩 스쿨을 다녔으니까요. 수능을 딱 보고 이제 다시 부모님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이제 뭐 또 한 3년 떠나 있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사니까 또 얼마나 좀 깝깝합니까? 그죠? 막 옆에 또 간섭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집을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하고 싶었던 일이요. 짜장면 배달이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더라고 진짜. 그때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요. 와, 딱 헬멧 쓰고 예. 아 소리 내면서 동네 왕이잖아요. 내가 지나가면 내가 제일 시끄러워. 예. 그 시티백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한번 마음껏 타보고 싶더라고. 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예. 제가 지금도 부산대학교 인근 지리를 속속들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대 앞에 있는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예. 배달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항상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결국 제가 며칠 못 가가지고요 해고됐습니다. 왜 해고됐나니까 뭐 일단 제가 그제 시간에 좀 배달을 잘못 갔고 또 몇 번 간 데서 이 배달원 너무 불친절하다고 예 이렇게 뭐라 했나 보더라고. 예. 저는 사실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돼서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처럼 막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거는요, 해고 당해도 큰 타격이 없는 직업이에요. 다른 중국집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중국집 안 갔습니다. 아유, 싫어하는 거야. 더러워서 그냥. 서울로 대학 가자마자 바로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를 한개 샀어요. 그걸 마음껏 타기 위해서. 이 청지기는요, 그런 직업 아니에요. 이 아주 전문 기술직이란 말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대신 관리할 정도였으니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지요. 거기서 해고 당한다는 거는요, 중국집 아르바이트 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청지기는 고민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해고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판다는 건 막노동을 말합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오랫동안 사무직에 종사해 왔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로 살아온 사람이 막노동을 할수 있는 근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자신감이 없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며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압니다. 내가 막노동할 몸은 아니구나. 또 빌어먹자니 그깟 자존심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 대책이 6절과 7절이지요.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기름 100말 빚진 자를 50말로 탕감해주고요, 7절에는 밀 100석을 80석으로 탕감해줍니다. 기름 빚진 사람은 50% 탕감해주지요, 밀을 빚진 자는 20% 탕감해줍니다. 왜 기름은 50%인데 곡식은 20%냐? 이거 차별이 아니에요. 당시에 기름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으니까 기름에 이윤이 더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이 이윤이 더 붙었으니까요. 그 이윤을 탕감해 주려면은 기름을 더 많이 탕감해 줘야 돼요. 그죠? 기름에 이자가 쭉쭉쭉쭉 붙었을 거라고. 기름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기름이 훨씬 더 곡식보다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같은 밸류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청지기가 이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대답들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는 일종의 주인에 대한 파업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평소 주인이 고리로 빌려주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자기 탕감해주는 자기의 평판은 좋아지겠죠.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기의 평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컨대 모세 오경에 보면요. 하나님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세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요. 청지기는 이 율법도 지키고 자기의 평판도 좋게 하는 지금 작업을 한 셈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요. 첫 번째 관점과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보면서 빚을 탕감해 준 건데, 세 번째 관점은요, 자기한테 커미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굳이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커미션을 희생해가면서 자기 재산을 손해를 보면서 자기 소득을 포기하고 빚 탕감을 해줬다라고 보는 이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이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 해석이요. 이세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은 못하겠어요. 제 사실 이번 주 내내 이걸 여러 번좀 들여다보고 자료들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세 가지 중에 뭐가 옳은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는 이 신학자대로 근거가 되게 탄탄하고요. 또 이런 주장,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주장대로 저 근거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나름대로 그죠? 조금 내 생각이 기우는 데가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세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으로 예수님께서 의도를 하셨는지.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탕감해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권한이 되었든 탕감을 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탕감해 줬습니까? 대의가 있습니까? 아주 큰 대의가 있습니까? 여기 그 대의고 뭐가 없어요. 뭐 때문에 탕감해줬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 나는 살아야겠다. 지금 해고당하게 된 판에요. 주인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지금 여러분들 회사 다니고 여러분 사업장에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해고당하기 직전이에요. 그 회사에 충성할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내가 살 구멍을 마련해야죠. 내가 살 구멍을. 난 지금 잘려나갈 판인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4절 끝에 청지기의 속마음이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다 빼앗기고 나서 내가 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 고민 하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를 주인이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칭찬이란 단어들을요 풍자나 반어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본문의 해석 방향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해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라고 해서요 내 마음대로의 해석도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해석은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칭찬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누가는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신약에서는요 이 단어가 항상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어법이나 풍자로 해석하려면요 자기가 이 문법적인 이 질서를 다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틀리게 쓰인 얘기입니다. 주인은 아주 지금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네 살 길 네가 마련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칭찬받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9절에는 그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됩니다. 이 도대체 지금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나?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말이거든요. 우리 기존 당시의 도덕적인 관념은 뭐인지 아십니까? 이거 생텍 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 보면 잘 나와요. 어린 왕자 그런 말 하지요. 예,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는 까닭이 뭔지 아냐? 뭐라고? 친구가 왜 없냐? 친구는 가게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란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지.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만 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단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왕자의 말은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컨대 우정과 사랑 이런 것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어린 왕자의 말대로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돈으로 사라 하십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실 어린 왕자가 유치한 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현실적인 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 어린 왕자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어린 애들은 좀 유치한 소리 해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유치한 말, 그 뻔한 말. 어린 애들은 할 수 있지만 다 큰 어른이 하면 곤란해요.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냥 세월이 나를 늙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럼 늙어서도 생각은 어린 왕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시장 사회에서는요, 어린 왕자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예전에 썼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참 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분이 쓴 다른 책 중에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전통과 달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 보면요, 50만 달러가 있으면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살 수가 있어요, 국적을. 6,250달러를 내면요, 인도 여성 대리모로 하여금 자기 아이를 놓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2달러를 내면요, 미국에는 감방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감방으로 갈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맞박을 삽니다. 자기 이마에다가 그 회사의 문신을 새기고 다니면요 777달러를 준대요. 제약회사의 약물 임상실험 대상이 되면 7,500달러를 벌 수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살 수 없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있지요. 가족, 가치, 건강, 정치 모든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그 샌델이 표현하기로는요 그 시장 경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마켓 이코노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걸 넘어가지고 시장 사회라는 겁니다. 마켓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의 가치가 우리 생활 양식을 이미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시장 가치대로 우리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안 합니까? 우리 영국도 요즘 그래요. 그 애들이 무단 결근하면은 6일제입니까? 7일제입니까? 그때부터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치원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약간은 다르게 이스라엘 유치원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예를 들면 애들을 3시에 픽업해야 되면은 지각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벌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벌금을. 지각하면은 벌금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유치원에서요. 그 애들을 늦게 데려오는 부모들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까?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벌금제를 도입하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아주 예상 잘하시네요. 왜 늘어났습니까? 기존에 벌금이 없었을 때는요, 부모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어떻게 하나? 아이고, 우리 애 혼자 남아, 유치원에 애 남아 있겠나?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빨리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벌금을 내니까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서비스를 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늦게 픽업하는 부모의 수가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인센티브 제도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거나 독서량이 늘어나면요, 학교에서 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좋아지는 겁니다. 애들 성적이 올라요. 애들 책을 많이 봅니다. 상을 주게 되니까. 근데 이 샌델 교수가 비판하는 것은요, 그 가치가 똑같냐는 거죠. 가치가 변한 겁니다. 예전의 가치는 뭐였어요? 공부 자체가 가치였다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배움, 즐거움,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이게 가치였는데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니까 결과는 나아졌어요. 가치가 변했지요. 뭡니까? 돈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 현대사회 문제를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거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왕자가 제일 바보 같은 소리지요.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우정은 소중해, 막 가게에서 살수 없으니까. 그 책도 어린 왕자는 한권안 읽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뜻없는 소리. 우리 가면 항상 하나하나 똑같은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요, 생각이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마나 뻔한 소리들. 정말 소중한 건 공짜예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죠. 공기나 햇빛 이런 거 보세요. 우리는 좋은 차는 없이 살아도 막 공기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 우리한테 무료로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뻔한 소리. 그 소리 하면 뭐 우리한테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소리 만다 합니까?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싶으면서 내려오고. 공기 공짜라고. 하나도 안 감사한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막 공기가 공짜라 갖고 주님 다음 주 감사원금 공기를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 진짜 그 어리석은 소리.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는 사람의 말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뻔한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흘러넘쳐야지요. 식상해지면 안 돼요. 어린 왕자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이고요.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사회입니다. 시시각각 가치가 변하고요. 계산이 달라지는 사회라고요. 어제 쓴 계약서가 오늘 무색해질 수 있는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머리 팽팽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존의 가치관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가치관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특히 조금 전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오늘날은 시장 가치가 생활 방식이기에 만몸과 분리해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만몸을 바쳐간다.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이 만몸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겠다 하면요 부모 머리에서는요 벌써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시장 가치가 떠올라요. 그게 곧 우리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애석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요, 이 월급 얼마 받는 직업인가가 탁 떠올라요. 시장 가치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산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는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요, 그 파우스트 박사의 발걸음을 막았던 그 메피스토텔레스 같은 악마가 나가고 여러분에게 제안했다 칩시다. 오늘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오늘 하루만 쉬고 다음 주부터 예배 가라. 오늘 100파운드 줄 테니까 예배 가지 마라. 오늘 하루 딱 쉬어라. 다음 주에 가자. 오늘 1,000파운드 줄 테니까. 오늘 10,000파운드 줄 테니까 그냥 가지 말아라. 다음 주 예배하면 되잖아. 예배 또 수요예배도 있는데. 맨날 가는 예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비참해져요, 결국. 비참해진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그러니까 계속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묵상하면요, 계속 비참해집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시장 가치에 예외 없어요. 오리엔탈리즘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동양적 사고는요, 서양의 시장 가치와 반대되는 듯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오리엔탈리즘에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이 탁월한 우리 큐레이터와 함께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아주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종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만의 종교관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동양의 종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와 이 사회 경제에 있어서 아주 저항이 거셉니다. 특별히 문화에서의 저항은요, 오늘 이쪽 한번 디스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시도이자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수동적인 여성을 적극적으로 묘사한다든지 기존의 종교관과 병합될 수 있는 것들이 잘 병합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러한 예술계에서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쪽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 한번 보여요. 이게 지금 그림 안 잡아도 돼요. 나하고 같이. 조금 뒤로 가면 된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여성과, 이 기관을 쓰는 여성과요. 옆에 보면 라이플이 놓여져 있습니다. 총. 이 포스트 9/11 시대에 특별히 이 적극적인 여성상, 이슬람에서의 적극적인 여성상이 대두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여성이 총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사회 경제 문화에 아주 공감을 불러일으켜 충분한 것이,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본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회를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예술은 항상 아방가드, 우리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것을 봐도 극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이미 이런 예술의 아방가드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또 이미 체득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는요, 우리 정말로 오리엔탈리즘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디스오리엔팅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돈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특별전이라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못 하겠더라고. 예, 너무 좀 엄숙한 분위기라서 목소리 좀 작은 게 아쉬운데요. 우리 이미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메피스토텔레스 같은 악마가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앞을 막고요, 돈을 제한하면은 저마다 액수가 다를 뿐이지 다들 굴복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굴복 안 하실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하루 쉬면은 얼마 주겠다 하면은 다음 주부터 예배 가자, 수예배부터 가자 하면은 여러분 굴복 안 할 분 있어요? 아, 없습니다. 얼마만큼 굴복하겠어요? 안 해요? 10만 달러, 10만 파운드. 뭐 수요예배 가면 되지. 예. 최 집사님 얼마면 함 쉬겠습니까? 최 집사님 한 1,000파운드? 얼마? 정 집사님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얼마만 하루 쉬겠습니까? 얼마를 제안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들 참 위선적이고 솔직하지 못하고, 예. 김지사님 얼마만 제안하겠습니까? 악마 탁 나타나가지고, 예. 기도라서 빠질 수 없다고, 예. 아, 정말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그죠? 우리 서지사님 얼마 하면은 오늘 예배 하루 쉬겠습니까? 만 파운드면 흔들리겠습니까? 10만이면 흔들리겠다, 예, 10만이면, 예. 10만. 우리 윤 집사님 얼마면 좀 흔들리겠습니까? 돈이 잘 됩니까? 예. 여러분들 다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금액이 너무 높아요. 예. 높아요. 예. 저는 말하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갖고, 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우리 예배도 시장 가치로 환산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지만요, 이 예배 빠지고 중요한 시험 치러 가야 되면요. 여러분 고민조차 안할 거라고요. 너 시험 보러 가라. 너 대학 가야지. 메달 따야지. 너 포인트 한개더 받아야지. 시장 가치거든요, 그게.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시장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자를 칭찬한 겁니다. 단순한 윤리책이 아니거든요. 윤리책이라면 이렇게 말안 하겠지요, 예수님은. 돈은 정직하게 벌어라. 돈으로 친구 살 생각하지 말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도덕 교과서에도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입니까? 우리가 신자라에서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몸값을 무시하고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비겁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안 들켰으면 좋겠지. 운전하다 보면요. 비싼 차, 새 차는 조심하게 돼요. 혹여라도 옆에 주차하다가 긁을까봐. 몇 년 된 차들은 사실 뭐 별 조심 안 하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 같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페라리 신차 같은 사람이라서. 내가 함부로 구는 사람도 있지요. 저 사람 중고차 같으니까. 이 시장 가치로 우리는 이미 우리 생활 방식을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자기가 다 잃었을 때의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너희가 다 잃었을 때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요. 여러분 영원히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정리해고되면요. 여러분 안도의 한숨 나오지요. 그러나 반드시 본인 순서도 온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정리해고든 명퇴든 정년퇴임이든 아니면 몸져 누워갖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사정이 되든요. 그 회사 영원히 못 다녀요. 그 우리는 실직에 그러니까 대비합니다. 연금을 넣든 보험을 넣든 적금을 넣든.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도요. 자기가 해고의 위기를 느끼자마자 대비에 들어갑니다. 주인한테 더 이상 잘 보일 생각 안 해요. 회사에서 잘릴 생각하니까 그 회사에 충성할 생각 안 한다고요. 내 살 길을 궁리합니다. 예수님 이를 지혜로운 일이라 합니다. 인생에서 해고되는 날도 반드시 올 거거든요. 병원에도 두 모습 있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신생아실과 뭐 장례식장이 병원에 다 갇혀 있잖아요. 종합병원 가면. 병원의 한 구성이 그 신생아실을 가면요. 오늘 지금도 이 순간에 태어나서 새 생명이 웁니다. 그 새로운 생명만큼이나요. 그 병원 다른 쪽 구석 장례식장을 가보면 울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울음이에요. 병원의 한쪽 병동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난 울음 소리고요.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해고된 사람을 서글퍼하며 우는 그 소리가 가득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 해고되는 날이 모두에게 온다면요. 여러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고되는 것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몇십 년 안 되는 인생 살다 가면서도요. 우리 잠깐 잠깐씩 겪는 실직과 해고에도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면서요. 그런데 영혼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예수님 던지십니다. 다들 여기 영국 오기 전에 이민 생활 준비해 봤잖아요. 다른 짧은 기간 2, 3일에서 뭐 한 일주일 되는 여행도 준비해 보셨지요. 여러분 한 달 가는 여행 준비가 더 신경 크게 쓰이던가요? 이민 준비가 더 크게 신경 쓰이던가요? 그럼 말해봐야 뭐합니까? 이민 준비가 더 크게 신경 쓰이죠. 그럼 우리 어떤 실직에 더 대비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걸 짧은 해고나 짧은 실직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실직, 우리 인생에서 해고되는 날을 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표현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4절 끝에는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9절 끝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합니다. 영주하다는 말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해고당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순간 그 상황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 다 잃는 순간 겪게 되는 것이 그 순간이 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재물 다 잃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한 번은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 친구, 동료 다 잃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서 올 때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두와 작별 인사를 고해야 됩니다. 모두가 겪게 되는 공평한 경험입니다. 믿음 없이 이 땅에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다 잃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주인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주인 재산 까먹으면서라도 내 살 길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자에게 시를 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잃게 되었을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받아줄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 해야 됩니까? 청지기에게 해고당하는 순간에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다 잃었던, 다 잃고 나서 자기를 받아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었을 때요, 인생에서 실직하고 인생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때의 우리를 받아줄 분,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재산, 학벌, 능력,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한 단어로 이 비유에서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날 시장 사회의 가르침, 문화예술의 가르침, 우리 생활 방식과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잃었을 때, 우리 반드시 다 잃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실 분은요, 내 옆에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만 잃어도 삶이 달라진다 하지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충성을 맹세하던 그 많던 부하 직원들요, 은퇴하고 여러분 몸 노쇠해 보세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그 하나님 말고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반드시 해고당합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젊음에서 해고당하고 건강에서 해고당하고 우리가 가진 여러 인간관계에서 정리해고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 자체에서 영원히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다 잃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것마냥 백골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인가? 이를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실직 후의 대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해고당해서 다 잃을 위기가 오니 대책을 세웁니다. 다 잃었을 때 자기를 받아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빚을 탕감해줍니다. 더 이상은 주인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잃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신자인 우리를 맞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고의 위기가 닥친 순간부터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빚을 탕감해주며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형태의 재물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즐기며 무엇보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당장의 눈앞의 것들, 특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물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에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다 잃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위하여 빚을 탕감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품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해고의 위기가 닥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즐기며 그분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도 알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 또한 실천하며 우리가 가진 재물과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과 인간관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